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9일 주의 날입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와 구약 여호수아기입니다.
3장. 형제자매 여러분,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을 가르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을 부리려 할 때에는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렇게 해야 말의 온몸을 우리 마음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조종합니다. 그렇게 하여 키를 잡은 사람이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산불을 일으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악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온몸을 악으로 물들여서 삶 전체를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모든 짐승과 새와 기는 동물과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전부터 길들여왔고 지금도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칭찬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짠물도 나올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를 맺고 포도는 꿀이 무화과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짠물이 나오는 샘에서는 단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선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여 자신이 행하는 선을 자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에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거나 진실을 감추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며 악마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서는 무질서와 온갖 나쁜 일들이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로 순결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조금도 없습니다.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뿌린 평화의 씨에서 거두어들이는 열매는 정의가 다스리는 삶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오 신실아 신주 내
여호수아기 제5장.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르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기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아로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래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연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빛을 비춰주셨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두려움에 떨 때에 천사하는 말 이 땅 위에 구세주가 탄생하시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저 푸른 언덕 넘어,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한밤중에,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하셨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두려움에 떨며
두려움에 떨 때에 천사 하는 말, 이 땅 위에 구세주가 탄생하시네.
저 푸른 언덕,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 나는 나에 대한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요한은 밝게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그의 빛을 보고 한동안 기뻐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무게 있는 증언이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완수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몸소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두지도 않는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낱말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증언하다, 마르티레오 라는 동사와 같은 어근이지만 증언, 증거라는 명사 마르티리아 라는 낱말의 사용입니다. 증언하다 또는 증거라는 말이 10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할 때입니다. 나타나는 이적이나 표적들이 예수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그 증거들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보이는 것으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증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증거를 들이대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즉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증거는 침례자 요한의 기도를 증거한 것이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일들이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역사나 일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해주고 계심을 확인시키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오늘 3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표적의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사람을 죽이는 판결도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하면 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신명기 17장 6절이죠. 주님은 이러한 세 가지 이상의 사실들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당의 말씀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들과 그것마저도 거절해버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증거들의 목적은 이 5장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무시해버리는 자세가 비극인 거지요. 첫 번째는 30절에서 32절 중심으로 주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심판과 증언이 함께 기록되면서 예수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나 마지막 심판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같다면 믿을 만한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잠언서 18장 17절에 여러 사람의 증거가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닌 어떤 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겸손이십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대로 100% 순종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더욱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이라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즉 자신의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1절인데 분명히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땅에서 난 우리 자신들은 더욱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2절이죠. 우리는 여러 번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사실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아들이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22절에 하셨던 겁니다. 죄로 인하여 거짓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죠.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거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이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100% 순종하고 그분의 편에서 행한다면 역시 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33절에서 35절 중심으로 침례자 요한의 증언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은 의로우시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가까이에서 예수를 증거한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땅에서의 증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요한의 증거는 예수 자신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죄인 된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침례자 요한의 증거는 이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에 나타난 대로 비록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뒤에 오시지만 앞선 것은 그가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과 그에게 침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선언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과 36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의 증거는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었음을 요한사도는 10장 41절에서 다시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객관적으로 증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3절에 했는데 이 말씀 역시 1장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는 말씀의 확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34절 상반절에 말씀하셨고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34절 하반절에 예수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불신하는 유대인들의 회개를 위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5절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증거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켜서 비추는 등불, 즉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한정적 빛을 의미하고 예수도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심의 비교입니다. 세 번째로는 36절에서 38절 중심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증언이죠. 끝으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예수도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고 해도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메시아이신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안타까움을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36절인데요. 바로 앞 35절에서 말씀하신 침례자 요한의 증거와 비교되는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인 이적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라고 주님께서 36절 중간에 행하신 역사, 일들이 예수도께서 주되심의 표징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로 살아온 유대인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6절 하반절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수기도를 보내신 모든 증거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죄에 빠진 인류 구원을 위한 것들임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37절 상반절인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일들은 수를 헤아릴 수도 없지만 사람들은 그 증거를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흔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7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탄식하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의 마지막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죠. 그럼에도 여기 또 하나의 부정적인 모습이 남아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38절 상반절에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마음에 말씀이 거할 수 없는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계실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결과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8절 하반절이죠. 즉 불신의 결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같은 답변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표적들의 역사가 바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한 사실. 여러분들도 믿고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복된 하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시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일곱 가지인데요. 이 내용은 미국 하우스투하우스 하트투하트에서 발행한 전도책자 시리즈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전도책자 개정판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수록 내용을 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미국 테네시주 이스트리지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6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쭉 읽고 나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에 대한 이야기 제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하신 명령에도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매튜 헨리는 10계명의 제9계명에서 거짓 증거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의 범위를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보면 첫째, 어떤 문제에 대해 틀리게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모호한 말을 쓰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웃을 속일 계획과 방법을 고안하는 것. 둘째, 이웃에 대해 부당하게 나쁜 평을 하는 것. 곧 그 사람에 대한 평판에 편견이 가해지게 하는 것. 셋째, 거짓으로 증언을 함으로써 당사자가 모르는 일에 대해 혐의를 갖게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거짓 증거의 범위에 대한 매튜 헨리의 설명은 넓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작해서 좁고 구체적인 의미로 좁혀가는 방식이었지만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법정이라는 좁고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망령된 증인의 범위를 넓혀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에 대해 부당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매튜 헨리가 10계명의 제9계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짓 증거의 두 번째 범위로 제시한 것은 이웃에 대해 부당하게 나쁜 평을 하는 것, 곧 그 사람에 대한 평판에 편견이 가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잠언에서 말씀하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웃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무슨 평을 한다는 것, 이것도 일종의 증인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대개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고 중상모략, 비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웃에 대해 부당하게 나쁜 평을 하는 망령된 증인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을 폭력과 전쟁에 비유하셨습니다. 잠언 2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문학 작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중상모략의 날이 칼보다 예리하다고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 어린이들이 속담처럼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몽둥이와 돌로는 내 뼈를 부서뜨릴지 몰라도 말로는 나에게 상처 입힐 수 없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떠들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에서 습관처럼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중상모략을 당해본 적이 있는 어른이라면 말로는 나에게 상처 입힐 수 없어 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은 위증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위증자들을 향한 다윗의 태도에서 배울 점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고결함을 유지했습니다. 다윗은 거짓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거짓말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잔인함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에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넷째,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망령된 증인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히면 명백한 거짓말과 모호한 거짓말이 모두 해당됩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는 문제는 거짓말이라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매튜 헨리가 십계명 제9계명과 관련하여 거짓 증거를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의한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틀리게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모호한 말을 쓰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웃을 속일 계획과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거짓 증거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구약 성경에는 거짓말을 정지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멸망하던 당시에 거짓이 만연했다는 슬픈 사실과 함께 그것을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잘못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대한 강한 경고의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허튼한 묵시, 즉 거짓 계시를 전하는 경우 그 죄는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을 말해야 하고 진실만 남는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과 8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스바냐 선지자는 거짓이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나와 내 이웃의 평판을 좋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라는 말로 평판을 나타냅니다. 전도서 7장 1절 상반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되어 있고 잠언 22장 1절에서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히브리어로는 이름 즉 좋은 평판을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즉 호의를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은행잔고, 주식, 금, 부동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들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지니는 가장 명백한 한계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이라는 기준에 비춰볼 때 너무도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망령된 증언으로 이웃사람이 나쁜 평판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입에서 거짓을 제합시다. 세상 법정에서는 절도와 살인에 대해 처벌을 가하지만 혀를 악하게 사용하여 범하는 절도와 살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입으로 이웃의 평판을 죽일 수 있고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명예를 빼앗을지라도 망령된 증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인생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쓴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사이입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보고 분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이런 불같은 성격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안하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만하기까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두 형제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두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이 구절은 요한 1서 3장 20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즉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자녀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자녀를 포용합니다.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도 이런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여리고 성의 라합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 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온 룻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빛이시고 저희를 밝은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를 힘있게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저희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사 저희가 짓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저희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사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진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께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저희가 이렇게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